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은퇴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목이 은퇴,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고데모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대표해주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축에도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지위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탁월한 교사요 학자였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웠다라는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을 지나왔고 지금 또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숫자,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킬 평판도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배경 속에 일어나게 해서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나 가장 높은 사람이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은 자들만의 구주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구주도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에는 이렇게 천박하게 보이는 여인들까지 모든 분들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몰래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 그 부끄럼을 다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구원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은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이나 또 이 여인에게 직장을 구해주거나 아마 그러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 자체를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must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디에르케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동형입니다. 다이라고 하는 이 뒤의 의미는 수동형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그렇게 성도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정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우물가에 우물 곁에 피곤하셔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좀 찡해오는 그런 느낌 없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쭉 올라가셔서 그 뙤약 볕에 제가 가서 보니까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거울 때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우물 곁에 가셔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만큼 힘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곤하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혼혈아라고 놀리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을 돼지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쳐다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음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도 받지 않습니다. 물도 받아 마시면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유대인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그곳에서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물 좀 달라.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같이 대해야만 되는 것이죠.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말들 중에 왜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 근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안다면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분은 여인은 앞에 있는 청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인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죠. 정말로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3, 4절에서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세상에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죠. 여기서 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 8절과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즉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을 아직 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즉 이것은 곧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히브리인들은 영혼이 우리의 이 창자에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개념을 활용하신 것이죠. 자, 그 속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죠. 즉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오직 성령에 부어지는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자 사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누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을 했더니 이 여인이 그만 뿅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너무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사실은 실질적인 건데 너무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너무 아마 예수님이 멋져 보였을 겁니다. 그런 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게 있으면 저한테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마 신비로운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여인은 모르고 하고 있지만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성령을 저에게 부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옛다 하면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도록,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의 가슴이 굉장히 찔렸겠죠.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남편 다섯 명을 바꾸었지만은 목마름이 해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신 거 보면은 불륜입니다. 그래도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생명수,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 섹스, 도박, 술, 이란 것에 집착하고 있죠. 거기에 중독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갈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몸부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들춰내신 것이죠. 너의 목마름을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해보려고 했더니 되더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을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는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어떤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냐 하면은 신랑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우물가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 어딥니까? 우물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800km나 걸어서 하란에 도착을 했죠.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가 우물가에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한 소녀가 나오면은 너는 내게 물을 좀 마시우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예, 마시십시오 하고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서 마시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바로 신랑의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전 말씀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 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디서 만났냐 하면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이쯤 되면은 우물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장소입니다.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뭐죠? 보겠습니다. 십보라죠. 어디에서 만나냐 하면은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같이 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우물가에서 어떤 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인이 바로 십보라고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물은 신랑의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만나고 있는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 주는 인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그의 인생에서 도무지 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수가성 여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사마리아 여인, 교회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죠. 첫 번째 만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우리의 몸의 상태는 이와 같이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에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죄악의 대명사이고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은 그렇습니다마는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음번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때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죄악 덩어리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그 모든 것을 다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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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부가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랑이 되셔서 신부의 자격도 없는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이 배역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대로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신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죄악 투성이죠. 근데 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신부의 목마름을 해갈래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불쌍히 여겨서 도무지 인생의 그 목마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신부에게 해갈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대신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럽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너희는 나만 신랑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희 속에 있는 그 목마름 내가 다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죠. 또 다르게 보면은 다섯 명의 남편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버림받아서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낮은 자존감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버림받은 그 아픈 가슴을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상관없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신랑에게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왜? 신부니까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왜? 신부니까요.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을 신랑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신랑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제 신랑 되신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랑이 원하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우물 팔려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그 물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죠.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장립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나 저는 은퇴를 특별한 삶의 한 시점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삶의 한 시점으로 보고 싶은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속에는 내가 찬송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그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 결국 시편 67편에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찬송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주께 주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쉽게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내 신랑을 만났다고, 신랑을 만난 신부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삶, 여러분의 은퇴 그 이유가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